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7일 한국에 집단 입국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에 희망이 없어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이 일하던 곳은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 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에게 입국자 13명 가운데 절반이 밝힌 탈출 동기와 진술 자료를 배포하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종업원들은 진술에서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 종업원은 한국 텔레비전과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알게 돼 한국에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은 해외 현지에서 여행을 다니고 TV를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에서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해외에 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고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의 현실태와 문화 수준을 이해하게 됐다는 진술,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한국에서 마주하고 싶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받은 교양과 판이하게 다른 바깥 세상을 보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자신도 인간답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들이 탈북을 결심한 시점은 유엔과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3월 초 이후로 탈출을 결심하는 데 짧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인들의 집단 탈북이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단체 입국한 북한인들은 출신 성분이 좋고 중산층 출신이라며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대부분 북한 중산층 출신으로 나이는 남자 지배인이 30대, 나머지 여 종업원은 모두 20대 초반에서 중반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 종업원들이 상납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평양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BS 등 한국 여러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식당이 현재 문을 닫은 상태며 주변 상인들은 북한 종업원들이 모두 도망갔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종업원들은 북한 여권을 이용해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한국에 입국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관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중국의 100여 개 등 총 130개의 북한 해외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적어도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더불어 자국민들의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한 뒤 많은 북한 식당들이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세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 부장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김원홍은 보위 부장이지만 인민보안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찰총국 업무도 일부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매체들은 최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안전보위부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고 수장인 김원홍 부장이 2인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국제평화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히로시마에 도착해 현지 언론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도시였던 히로시마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케리 장관은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테러 대응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동과 유럽 내 난민 위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한 힌두 사원에서 오늘 화재가 발생해 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상 BOE 세계 뉴스였습니다. 김영권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인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에 망명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이들은 남자 집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인 13명에 대한 한국통일부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방금 그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길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방금 들으신 내용 외에 정준희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서 13명의 입국한 탈북자들이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건강이 양호한 상태다라는 것을 전했고요.
예.
또 아울러서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가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입국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 13명 가운데 한 종업원이 말하기를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통했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전언을 했고요. 13명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 후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이 구체적인 망명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집단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것은 좀 드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집에 있는 거와 그 일하던 그 종업원들이 13명이나 집단적으로 탈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한국 서울에는 약 3만 명 가까운 탈북자들이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그 1990년대 북한에서는 고난행군이라고 그러죠.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자 자유 또 경제적 탈출구를 찾아서 한국에 온 경우가 많고요. 다만 그 집단 탈출한 경우는 과거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에 동남아 제3국에 여러 명의 상당수의 북한 탈북자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노무현 정부에서 탈북자 약 460명을 전세기,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를 전세를 내서 한국으로 집단적으로 망명 주선한 바 있고요. 또 그전에는 200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02년에 중국에 나와있던 탈북자 25명이 베이징 주재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 집단 탈북 사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취해진 상황에서 해외 종업원들이 13명이나 집단적으로 망명한 거고요. 특히 또 해외 종업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는 성분이 좋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탈북 사건은 2016년에 대북 제재가 취해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번에 13명의 입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한 정부 당국이 해외에 근로를 위해서 파견한 그런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현지에서 이탈해서 입국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드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집단으로 탈북자들이 과거에 한국에 입국했던 사례들은 한국 정부 당국이 가령 베트남에서 400여 명의 탈북자들을 한꺼번에 한국에 입국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지요.
예.
그러나 그것들은 탈북자들은 전부 다 북한에서부터 탈출을 해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의 사례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서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파견한, 그러니까 굉장히 선발이 돼가지고
예.
중산층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보낸 것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집단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입국한 것이니까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해외에 파견됐던 북한의 가령 무역 일꾼이라든지 외교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망명하는 거죠.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으로 이렇게 되는 사례는 없었고요. 한 명씩, 그리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발표를 하고 이러는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당국에 의해서 선발돼서 파견된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망명 신청을 하고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거의 드문 일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모두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것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나라 식당에서 일했는지 입국 경로 같은 것들은 좀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국에 그 해외에 있는 그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그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다, 이런 얘기는 그 한국통일부가 공식으로 밝혔는데요.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냐, 어떤 경로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자 통일부의 그 정준희 대변인은 나라와 경로는 그 제3국과의 그 외교 마찰을 잇고 또 이분들의 그 신변 보호 그리고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사례들을 고려해서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앞서 이들이 한국의 실상과 또 북한 체제의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된 것이 탈북의 계기이다, 이렇게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 사람들이 일하던 그 영업장의 상황, 이런 것들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예,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 한국 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것들은 아주 초기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일 거고요. 앞으로 조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막들이 드러나겠는데요. 최근에 해외 북한 식당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관측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아시는 대로 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 차원에서 한국인 관광객들한테 해외에 나가면은 현지에 북한 식당을 이용하듯이 말도록 그렇게 권고해 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그 외화를 말하자면 상납하는 그런 액수에 있어서 뭔가 변화 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거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입국했다면은 이 현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회계든 뭐든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뭔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하고 있는데요. 모두 관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유관기관들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예. 말씀해 주신 그 관측 내용대로라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이 북한 식당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한 것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식당이라는 건 이제 한국 음식, 그렇죠. 한반도의 음식이니까
예.
이 한국 여행객들이 굉장히 그 현지에서 주 고객이거든요. 아,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발표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식당 이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 제재만큼은 상당히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타격이 꽤 크다 이런 인터뷰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들의 최근 영업 상황에 관한 현지 한인회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능라도 마지막에 3월에 닫았어요. 고려식당이 먼저 닫고 능라도가 얼마 안 돼서 닫고 대동강은 옛날에 수리를 했었어요. 문을 닫고 지난달에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지 못하고 문 닫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한인의 김현식 회장이 저희 VOA에 밝힌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역시 그 캄보디아 현지의 북한 식당들의 영업도 어렵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캄보디아 한인회장이죠. 김현식 그 한인회장이 6일 VOA와 그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원래 그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는 북한 식당이 6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능라도 식당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식당 6곳 가운데 3곳이 문을 닫았고요. 이 같은 결과는 지난번에도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이거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관광객들의 그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그 방문 자제를 좀 요청을 했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그 한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 불매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인의 회원들이 그 북한 식당 앞에서 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캠페인도 하고요. 관광객들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정부가 그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가서 북한 식당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운동이 있어서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북한 식당이 상당히 어려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뭐 중국 베이징, 선양, 단둥에도 북한 식당이 꽤 있고요. 뭐 서유럽 유일의 북한 식당도 문을 닫았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황이 비슷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같은 경우는요. 북한이 해외에 두고 있는 식당 관련해서는 북한은 그 중국에 가장 많은 식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한 12개 나라에 130개 정도의 북한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예. 중국에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중에서 수도 베이징 그리고 단둥 그리고 선양 이렇게 이제 한인들의 발길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에 있는데 그 특성이 말이죠. 이 캄보디아도 아까 수도에 북한 식당이 절반이 문을 닫은 것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현지의 북한 식당들이 현지인들은 좀 비싸서 먹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고객이 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80% 내지 90%가 한인 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이 한인들이 공식적으로 발길을 끊으면 사실 고객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 가까이 고객이 줄어드니까
예.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업적으로. 그런 맥락인데 이 선양 단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히 선양 같은 경우는 80%의 고객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발길을 거의 끊다시피 하니까 손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단둥이나 마찬가지로 선양도 지금 거의 영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현지의 그 한인회 관계자들이 저희 부요에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당들에서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현재 그 북한은 그 중국, 동남아, 아까도 얘기 나왔으면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약 130개 정도의 그 해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추산은 어렵겠습니다만 한국 정부 당국은 대강 이 같은 130개 그 식당을 통해서 연간 그 천만 달러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천만 달러가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그 외화가 없는 나라에서는 천만 달러면 결코 작은 외화는 아닙니다. 아,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 그 해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VOA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식당의 그 종업원 인터뷰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 연간 한 20만 달러를 북한에 바친다, 상납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몇 년이 지나고 열심히 일하니까 한 20만 달러를 바치고 대신 종업원은 한 아, 생활비조로 한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번 문제가 그 북한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와도 관련될 여지가 있습니까?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턱없이 적고 또 그나마 상당 부분을 상납을 하는 등으로 해서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에 말하자면 임금 착취에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한테 해당되는 동일한 그 인권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유엔에서까지도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입국한 13명이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외부사에게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통일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예.
아,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들,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 관련해서 거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돼 있으니까요.
예. 북한이 이번 그 13명의 집단 한국 입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네, 한국 통일부가 그 한국 시간으로 7일 날 이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그 북한에서 공식적인 반응, 뭐 입장 표명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마 이 그 사건을 그 파악을 하고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2004년이죠. 동남아 그 제3국에 있던 그 탈북자 한 400여 명을 전 세계를 띄워서 한국 정부가 그 데려온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북한은 이것을 그 남한의 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인 납치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북한의 그 국민들을 주민들을 계획적으로 유인 납치해 갔으니까 원상복귀 북한으로 다시 돌려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그 남북 대화, 남북 관계가 1년간 상당히 중단되고 그 동결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의 해외 식당에 근무하던 근로자 13명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는데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중국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출입 금지 목록, 아, 이것은 중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잠깐 보면은
예.
석탄이나 철, 철광석, 티타늄, 히토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죠. 그리고 항공 가솔린이라든지 등유, 로켓 연료에 해당되는 것이죠. 나프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를 그렇게 규정한 것인데요. 다만 석탄이나 철, 이 철광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일 경우 그리고 또 핵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내용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최근에 채택된 그것과 동일합니다.
예.
다만 이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번 수출입 금지 품목 여기 공시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에 대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그 후속 조치라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이번에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 이 안보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또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에도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등과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수출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그전에 그 품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은 이번에 그 8개 종류, 19개 항목에 걸쳐서 그 통상금지 품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석탄, 철, 철광석, 금, 항공유 같은 그 다섯 개 품목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그 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대북 그 압박을 하기를 촉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예, 중국의 관영 매체가 북한이 점증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제 제재의 칼날을 빼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핵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그 핵 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재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미국이나 한국과 좀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
거기 그 제재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대화와 협상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그 관영 매체도 얘기한 대로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제재 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핵실험을 계속하고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런 계속적인 도발 행동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말하자면 안보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것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중국 당국이 이번에 금지 품목이어도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 민생 목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생 목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마는 그 석탄, 철, 철광석 이런 것은 수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몇 가지 그 예외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 목적,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석탄과 철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또 항공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항공유도 원칙적으로는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공유는 인도주의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북한행 민항기가 연료가 필요할 경우 또 기름을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수출을 하거나 재급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놨고요. 다만 금과 희토류 같은 것은 유엔 결의대로 예외 없이 대북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요. 또 이 같은 것에 구체적인 그 내용도 좀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만일 금지 품목의 그 대북 수출입의 예외가 인정하면서 이걸 하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생 목적의 그 북한산 석탄, 철, 철강의 그 수입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의 책임자나 대표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에 세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요. 라진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외를 해놨는데요. 라진항을 거쳐서 석탄 수출할 경우 세관 외에도 지방의 그 정부급 사무실에 알리고 상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북한 외교부가 이를 유엔 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이 조항에 대해서 중국이 좀 수위 조절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예,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바로 그 예외 조항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옥죄기를 그 수준을 계속 조절할 수 있다.
예.
바로 그것이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의 허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중국 정부 당국은 나름대로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상무부를 통해서 상무부가 또 그 외교부에 그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그 예외 인정하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이 지방정부의 또 역할이 굉장히 크고 특히 동북 삼성이죠. 북한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동북 삼성의 경우에는 그 북한과 그 이해관계가 걸린 경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 당국이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구멍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상무부의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 발표 소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7차 당대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그 36년 만인가요? 최고 그 의사결정기구인 북한의 그 노동당 대회를 여는데요. 이 자리는 아시겠지만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조직 개편, 당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5월에 하겠다 이렇게 북한이 발표를 했고요.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5월 7일 날 평양에서 열릴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대표자 선발은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약 3천 명 정도가 참석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렇게 노동당 7차 당대회는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가고요. 이를 둘러싼 몇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북한은 그 연일 그 중단거리 미사일 쏘고 국방위원회 뭐 대변인 담화 이런 걸 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당대회를 해나간다 이런 것을 그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각종 당대회를 대비한 그런 일종의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일 전투 이런 걸 하면서 각종 발전소 건설 또 나무 심기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위기감을 보이는 그런 조짐도 있습니다. 제2의 고난행군 이런 구호도 있고요. 또 군자리 정신 이런 구호도 나오고 있어서 북한에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5월에 열리는 7차 당대회가 하나 둘씩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한국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상황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5월 달에 그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바깥으로 뭔가 하나의 대상, 거기에 비난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대상,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그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를 핵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북한은 지금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최고 지도부의 결집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당국 것들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5월 당대에 앞서서 이런 결심을 할 것인가, 이것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고요.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이 한국의 주요 언론사가 한국 내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최근에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 그 설문조사 100여 명을 그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 전문가들은 절대 다수가 5월 이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말하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정치 정세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영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 영변에는 그 5메가와트 그 원자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제철이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핵 장소인데요. 북한 영변에서 그 플루토늄 추출로 그 의심되는 그런 활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민간 연구 단체죠. 38로스가 최근 그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미국의 그 상업용 인공위성이 촬영한 그 영변 사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달 12일과 지난 21일 사진을 분석할 결과 영변의 그 방사화학실험실, 이게 제철시설입니다. 여기서 지난 5주 동안 두세 차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 과거의 그 제철이 그 시설, 그 원자로에서 타고남은 그 플루토늄을 제철이해서 원폭의 재료가 만든 그 실험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로 봐서 북한이 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견해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핵경제 병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 정부가 병진 노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러셀 차관보가 다시 한번 밝힌 건데요. 핵개발과 경제개발, 이것을 동시에 이룬다고 하는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북한은 나름대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안보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경제도 발전시킨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번에 러셀 차관보가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 핵개발 그리고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병진 노선이 첫 번째로 북한의 안보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불안한 상황,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제개발과 관련해서도 이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한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되고 또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유입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 북한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서방 측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계속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외교관계 측면에서도 병진 노선은 실패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러셀 차관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북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내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담화 등을 통해 협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대응 발언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화 협상 언급을 한마디로 일축했는데요. 북한의 협상 언급에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최고 통치 기구인 북한의 그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상당히 그 장문의 담화입니다. 거기서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북한을 거꾸로 자립자강의 강구로 바꿔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군사적 압박보다는 제도전복보다는 그 안정과 협조가 위기에 출구라는 여론이 만들어졌다며 대화를 그 슬쩍 그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 미국과 한국 전부 다 그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별 무게를 두지 않는 건데요. 방금 그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 얘기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짐을 깨닫고 비핵화 길로 나와라 이런 그 상당히 좀 차가운 그런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지 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미국도 한국 정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의 최고 관심사는 비핵화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북한이 전략적인 그 셈법에서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자면 무의미하다. 그런 전제가 이루어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앞서 우리가 러셀 차관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우선 사안은 비핵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길은 현재 단계에서 말하자면 핵무기 개발을 더 이상 중단하고 그리고 과거에 내쫓았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을 북한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북한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개발 또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일단 러셀 차관보가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이 좋아요.
7년 전 한국에 정착한 한 탈북자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있고 꿈을 꿔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가 통하고 같은 민족이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이 사람은 김책이 고향이고 청진에서 살았던 올해 41살의 서정민 씨입니다.
저를 밝히지 않을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서정민입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밝혀야 될 때는 저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빨리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서정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통. 그럼 사람들 빵 웃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서정민 씨. 처음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제일의 목표였습니다.
목표가 빨리 성공, 빨리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북한 사람으로서 이쪽에 넘어왔을 때는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선을 넘고 한국까지 오게 된 데는 뭔가 특별한 하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내가 어떤 소리꾼으로서 내지는 통일의 어떤 그 선도자의 역할로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 거울 앞에서 주문을 외고 있다는 서정민 씨.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날 북한 땅에 희망을 심어주는 멋진 일꾼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숨을 쉬며 부모를 공경하며 왜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을 이제 설계해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설계해서 꿈을 키워서 멋있게 자기답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또 희망과 꿈과 자신감을 넣어주는 그런 영성 학교를 꼭 하고 싶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서정민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저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나가 소개를 하면 항상 그랬어요. 저를 밝히지 않을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서종민입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밝혀야 될 때는 저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서정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통 그 굳이 알려야 될 때는 그럼 사람들이 빵 웃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 그냥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서정민 고향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서정민 씨의 목소리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38선을 넘어야 되지만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삼국을 걸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서정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저 탈북자라고 간단하게 말해지기보다 머나 먼 길을 돌아 돌아 오랜 시간을 걸려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서정민 씨
한국에 온 지는 이제 6년 됐고 7년 차 들어요.
그냥 제가 듣기에는 말씨도 그렇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 함경도 출신이라서 함경도 이제 청진에서 왔기 때문에 그 김책에서 태어났고 또 청진에서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굉장히 함경도 말투가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일단 말투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 이제 말투부터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국 생활 6년 만에 함경북도의 고향 말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열심히 살아왔답니다.
예, 형사가 또 저한테 담당도 해주고 또 이렇게 그 적십자사에서 어떤 분들도 담당을 해주잖아요. 도와줄까요? 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제 사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명동 백화점에 바로 갔죠. 찾아갔죠. 그 화장품 샵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보송속옷, 여성들이 보송속옷 이제 에티임이라는 회사에서 지서상으로 또 일을 했어요.
백화점 판매원에서 여성들의 고급 속옷을 파는 사업체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자들 가장 세다는 여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판매를 하면서 영업을 배웠고 그곳에서 좀 많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개척도 해보고 여성들하고 상대로 이제 거기서 좀 돈도 벌었어요. 실제로 돈도 벌고 그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금융 쪽으로 또 돌았어요. 금융 쪽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자본주의 꽃이라는 금융시장에서 투자할 곳을 찾고 또 투자자들을 모으는 큰 손으로 꽤 큰 돈을 벌어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목표가 빨리 성공, 빨리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북한 사람으로서 이쪽에 넘어왔을 때는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돈 많이 버는 것을 최고라고 믿었다가
예를 들어 나는 첫 번째 목표가 뭐 100억, 두 번째 1000억 하면 어이없는 얘기한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아직 한국 사회를 너무 모르고 정신을 덜 차렸구만 정신을 단단히 차려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데 너 같은 거한테 그렇게 돈이 가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고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게 되기까지 분명 하늘에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사명이라는 게 엉뚱하게도 웃겨요. 다른 사람들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명이겠는데 나는 좀 웃기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일이 이제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면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통일이 됐을 때 먼저 북한에 나가서 그 어렵게 살고 고생하고 북한밖에 모르고 한국을 모르고 전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소리꾼으로서 내지는 통일의 어떤 그 선도자의 역할로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고 부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저도 나름대로 북한에서 김책에서는
못생긴 여자는 아니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한국에 오니까 처음에는 숨고 싶더라고요. 너무 한국의 여성분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피부가 좋고 키도 크고.
서울의 한복판, 명동 거리를 지나는 서울 사람 구경에 푹 빠져 있었고, 북한에서 태어난 작은 키의 탈북자인 자신은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한 3일 동안은 사람 구경을 했어요. 그 명동 롯데백화점인데 3일 동안 그냥 넋을 잃고 왜 이렇게 여기 한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거야. 나는 키가 작으니까. 키가
사람,
사실
사람 구경하듯이.
예, 북한에서는 제가 표준 키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제가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작고 너무 워낙 한국에 미인들이 많아서 제가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북한을 떠나올 때 1990년대 말 청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우리 집도 이제 그 뭐 누구네 집과 똑같이 다 어렵게 살았고요. 저희도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맞은편에 그 집이 대문이 열려 있지 않아 며칠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까고 들어가니까 네 명이 다 굶어 죽어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은 서정민 씨 집에도 곧 찾아올 이야기 같았고. 먹고 살 길을 찾아 기차 지붕 위에도 올라가야 했던 사람들은 고압전기에 타버리는 신세가 될지라도 너도 나도 우선 기차에 올라타야 했던 때였습니다.
옆집에 또 언니의 남편은 또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빵통 꼭대기에 사람들이 다 타고 앉아있거든요. 그 뭐 양강도나 해산에 가서 생선을 가지고 감자를 바꿔와야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 꼭대기 사람이 빼곡히 타서 가는데 거기서 타고 가다가 전기줄에 이렇게 탁 타서 죽었더라고요.
불쌍하게 죽어간 사람들인데 그때 고향에서는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침에 출근하면 막 시체를 실으려고 914 상사에서 자동차를 대여하면 거길로 시체를 다 실어요. 죽은 시체를 걷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그걸 봐요. 시체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나 죽으면 여기는 엄청나게 이렇게 예의를 갖춰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하나, 둘, 영차 하고 샥 해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개시체도 그렇게 나날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 시체를 차에다 싣고 이런 현실들을 계속 보니까 굶고 막 아무튼 심각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해요.
그래서 가다가 죽게 될지라도 반드시 강 건너 중국 땅에 가야겠다는 용기를 냈었습니다.
가장 힘든 때였죠, 그때가. 그래서 99년도 5월 달에, 그렇죠. 겁이 났죠. 그래서 어쩌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담대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기 앞에 장벽을 뛰어넘었잖아요.
도강의 길에는 여동생이 함께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눈길을 피해 중국 땅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북한 땅에서 배웠고 알았던 많은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은 알지 모르지만 그때는 매개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나간다. 북한 땅을 그냥 탈출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중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을 알게 되었고 중국에서 이게 북한의 현실을 많이 알았어요. 우리가 배웠던 사실들이 많이 거짓이란 걸 알았고요. 김일성의 혁명 역사부터 해서 그게 거짓이란 걸 많이 알아서 좀 많이 당황했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많이 또 공부해서 학교마다 문답식이 있어요. 네. 문답식 할 때 항상 경연 나가서 저는 1등도 하고 이게 경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문답식을 다 통달하고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의 특강 뭐 이런 거를 항상 했기 때문에 그거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백두의 혈통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고 북한이 먼저 쳤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한국이 먼저 쳤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먼저 쳤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참 어리석게 교육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돌아가려 했던 고향 북한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니까 이 세상을 딱 보니까 너무 숨을 쉬는 것 같은 넓은 세상을 봤잖아요. 그쪽에서 딱 이렇게 갇혀 있다가 지금도 생각이 너무 저는 행복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인 채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했던 서정민 씨. 어느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를 찾게 됐습니다.
동생이 잡혀나가면 인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날 동생하고 내가 심양 쪽에 놀러가서 호텔에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7시에 같이 나가겠는데 나는 못 나갔어요. 근데 감기 안 오다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이 너무 심하니까 나는 못 나가고 동생만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상해에 살다가 심양으로 여행을 갔던 서정민 씨 자매. 감기에 걸려 외출을 하지 못했던 서정민 씨가 동생이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된다는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나는 열 때문에 못 나가. 그래서 동생 신랑이 남편이 전화 왔어요. 잡혔다고. 제가 한국에 온 거는 동생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급하게 피한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내 이름이 중국에 올라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피해서 한국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내 이름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은 잡혀나가고 지금 제가 동생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제 동생이 잡혀나간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거금에 돈을 주고 마련한 가짜 여권. 서정민 씨는 그렇게 도망치듯 한국행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예,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경로로 이렇게 태국에서 뭐 어떤 그 석 달씩 어디 뭐 있었고 그렇게는 안 왔고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직행으로 왔습니다. 예, 그때는 그 루트가 좀 없어서 애먹었어요. 그런 찰나에 동생이 개침해서 이제 신상의 위험을 더 느끼니까 이제 완전 그걸 가야 되겠다고 이제 딱 잡으니까 바로 길이 열리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희망하고 꿈꾸는 대로 못할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한국 정착 7년 차인 서정민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